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간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현재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노력에 대응해 다극화되고 더욱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리 오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연암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왕립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동맹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된 작전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국가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정 재개를 위한 대화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8일 보도에서 루덴코 차관이 일본과의 평화협정 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러일 관계가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우호 설린 관계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대해 양국이 협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일본의 외교윤리 규범과 국가 간 관계 원칙 위반 등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20개가 넘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점과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 군사활동,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부인을 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군이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공격으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총 64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44발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제 샤이드 드론 총 17기 가운데 11기가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유 지역과 남동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중부 비니치아 지역에서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이우의 주거용 건물이 폐격당하고 일부 지역에는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콜라유 시내 20곳이 넘는 주거와 상업용 건물이 손상되고 오데사의 민간 기관시설도 피격됐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EU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이 시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인 것에 대비해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고안보부장관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 등 남서쪽 지역은 농도 짙은 미세먼지가 계속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낮 기온은 조금 온화해지겠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함흥은 약간의 비가, 청진은 종일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인 점을 전제로 이들의 도발에 맞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한국공영방송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선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을 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탑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전환한 상황에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북한의 예측하기 힘든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어떠한 전향적인 제안을 해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의미 있는 그런 메신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선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 정상회담과 미국 측 인사 접견 경험을 언급하며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큰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란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게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미 대선 향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한 동맹이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전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세를 봤을 때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그 지역 안정을 위한 기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견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 간 건설, 관광, 통신, 기술, 물자 교류 등에서의 협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 발전을 사명으로 내세우면서 민족의 이익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010년 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국 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의 법적 근거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한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한의 정부 간 대화, 교류, 그다음에 경협, 그다음에 민간 교류 모두를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됐던 법령을 폐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한국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압박 메시지인 거죠.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초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이어서 4월 중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폐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 접촉 공동 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합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동족 관계를 저변에 깔고 한국과의 경협을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여겼던 과거의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대내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북한 기업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남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 민족통일협의회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피해지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의 확산 금융 위험도를 높이는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 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에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을 확산 금융 부문에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북러 무기 거래가 이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확산 금융이 미국의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른 확산 우려 국가들과 협력적인 조달 관계를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조달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 용도의 다양한 물품과 기술의 불법 조달 문제를 들춰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조치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에서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특히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전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 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기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인력의 해외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신원을 숨기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IT 종사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근본적인 사기 행위와 대북 제재 위반 사실만 없었어도 합법적인 수입 획득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국적 등의 신분을 숨긴 채 원거리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는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북한과 중국 등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회안보보좌관은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나토를 아시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n there's the deepening ties with our Indo-Pacific partners. This is not about bringing NATO to Asia. It is about work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지리적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도전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경제 안보, 핵 확산,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진화하는 상호 연계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입니다. 나토는 2022년에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한국 등 4개의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 정상들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관련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안이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위해 집무실 책상에 도달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미 의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닌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charity. It is in our own security interest. A Russian victory would weaken u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승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이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북한 등과의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lso addressed the growing challenge posed by China. Our competitors are increasingly joining forces. And Russia's increasing cooperatio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점점 더 힘을 합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제는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7일 공개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피터 샘네비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7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동향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면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미사일 도발을 통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샘네비 특사는 스웨덴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관련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한국계 영김 의원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거론하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49, the noes are 0.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등을 통해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가 담긴 국가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 당시 초안에 담겼던 관련 예산 100만 달러는 이날 외교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버지니아주의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하원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 표결 전 발언을 통해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사안은 나에게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As a Korean American with family members who fled North Korea, this is an issue that is deeply personal to me.
이어 나는 이산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의 상봉을 실현시키는 건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70 years after the war, too many families still remain divided.
뉴욕주의 믹스 의원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인 1세대들이 여전히 이산가족인 상태로 고령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미국 정부가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법안 통과가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VOA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산가족 그랬지만 실제로 그 공신력이 있는 조사도 없었고 등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 등록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등록입니다.
이 대표는 의회의 이런 조치는 고무적이지만 정부를 통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인 이산가족이 고령에 접어들었다며 이사는 참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 의회에선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거의 매년 추진됐고 여러 안건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해 1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북한 인권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었지만 고령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돼가면서 인권단체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각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 또 유창한 영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북한 인권 캠페인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센터장에 취임한 송한나 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캠페인팀장, 그리고 코리아퓨처의 강혜주 디렉터도 그런 대표적인 청년 전문가들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인권운동 역사를 보니까 이제 1996년이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처음으로 이제 설립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렇게 보니까 한 28년이 지났는데요. 1세대들 중에는 벌써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캠페인하는 트렌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좀 어떤 좀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면서 바뀐 북한 인권운동 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했던 거에서 완전히 뭐 단절돼서 새롭게 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연속성상에 놓여 있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 역사가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그 테크 쪽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 어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단순히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그 구수 진술을 적는 거 플러스 이제 어디서 이제 공개 처형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유해가 어디 이제 매장이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 좀 이제 그 좀 더 한 단계 더 많은 정보를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좀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유엔이라든가 다른 이제 국제 무대에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그 이제 아무래도 국제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한국법을 거기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국제 규범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인권 조약이라든가 뭐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 같은 그런 이제 인권 기본 인권 조약에 근거한 이제 인권 침해 조사 문제 제기가 많았었는데 특히 COI 보고서에서 이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이제 그 북한 상황에 대한 반인도 범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국제 인권법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형사법 즉 네. 이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이게 조사 확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 경향이 보입니다.
그 테크놀로지 얘기하셨는데 그 코리아 퓨처 한미래도 북한 구금시설에서 고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3D 영상으로 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좀 과거랑 좀 다른 트렌드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각화를 하는 게 엄청나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Forensic Architecture라는 펌인데 그쪽에서 인권 분야에서 그 건축가들이 내부 구조를 이렇게 그 건축 3D 모델링으로 통해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캠페인도 하는 방식을 저희가 그 본받아서 저희가 그 연구 그 조사하는 그런 구금 시설을 진술과 저희가 인터뷰이들 통해서 받은 그런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3D 모델링을 저희가 그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고요. 그게 물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 많은 진술들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축적한 내용을 시각화하려고 네. 한 노력이다 보니 저희가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뭐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게 북한 인권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 나왔듯이 북한 인권 활동의 역사를 본다면 저희한테 가장 큰 거는 2014년에 나온 COI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COI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관심을 가졌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세대 다음 세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선배들의 이런 기록화의 작업이 없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북한 실태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가 저희 세대의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시각화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신인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에 따라서 저희가 증거 수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북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권 문제로 봤을 때 이 테마의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국제사회 인식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COI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이게 북한 인권이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그런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점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국제사회를 통해서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정부가 직접 사인하고 비준한 국제 규약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 철폐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권리규약 네. 그리고 아동 권리규약 같은 네.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저희가 제네바에 가서 북한 정부가 이런 여성 권리규약 관련해서 이제 보고할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 인권을 개선했다라고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북한 정부한테 질문을 하는 형태로 네. 그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네. 좀 개선을 요청할 수 있었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COI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양한 이제 북한이 비준한 규약들을 이제 조목조목 꼬집어서 제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이제 좀 당황하게 만든다든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새로운 트렌드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그 조약기구 활용한 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좀 달라진 거는 이제 특히 작년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중심사를 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북한권 단체들이 이렇게 진영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연합의 요한나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 이제 NGO 사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 지난주 화요일에 있었던 UPR 중국 UPR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이제 그런 한국 NGO 북한 인권 NGO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이건 사실 COI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UN의 그런 이제 특별 절차라든가 뭐 조약기구 UPR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그 여기 미 의회에서의 CCC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그런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서 이제 뭐 조용한 외교다 이제
이제 정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를 부르고 우리는 이제 눈치 외교라고 이제 부르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 UPR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탈북민에 관련된 목소리를 냈다거나 이제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없던 트렌드인데 이렇게 좀 추세인데, 그러니까 인권 단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NGO들과 연대를 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소환을 보내다든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이 새로운 이제 세대들은 이 외국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인권 NGO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소환을 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런 추세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네. 그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여기에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보편적인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지금 침해가 되고 있는지 위주로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강제 실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최근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청년 리더들과 함께 북한인권운동의 세대교체, 또 새로운 캠페인 추세 등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해 북한 남포 유류항구에 50척이 넘는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으로 유류가 계속 유입되는 정황을 보여주지만 유엔은 연간 허용치의 65%밖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공식 통계를 내놨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포착된 유조선은 모두 51척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1년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 하역 시설이 밀집한 남포항에서 거의 매주 한 척씩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100m 길이 내외로 바다 쪽을 향해 길게 뻗은 하역 부두에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했습니다. 부두 반대편의 육지에는 북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 탱크 밀집지대가 있는 점으로 밀어 이들 유조선은 유류 하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은 위성 관측이 어렵고 야간에 드나든 유조선 역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 매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율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 51척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확보한 정제율은 최소 50일만에서 최대 153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의 최대 3배가 넘는 정제유를 지난해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집계한 대북 유류 반입량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은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9월 29,778.917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고 10월엔 18,154.985배럴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또 11월엔 38,527배럴로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의 이 같은 공급량 보고분을 토대로 12월분을 제외한 중국의 지난해 대북 유류 공급량을 219,422.196배럴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1월에서 12월 북한에 공급한 105,845.187배럴을 더해 지난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 양을 325,267.38배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65.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의 12월분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유조선 입항 빈도를 통해 추산되는 유류 반입량과는 괴리가 지나치게 큽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류 반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엔에 공식 보고된 합법적 정제유 수치마저 결함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VOA는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 자체에도 허점이 많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안보리 보고문과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안보리의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규모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는 석유역청과 같은 고체 형태의 물체 무게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톤 단위 보고분을 배럴로 환산해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제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면 더 대담해진 북한 같은 적국들이 침략을 시도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상원의원은 7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 같은 적국들은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ow America responds to Putin today will determine the strength of tomorrow's autocrats.
샤인 의원은 이날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담긴 안보 관련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미국이 푸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독재자들의 힘이 결정될 것이라며 독재자들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위협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아래 러시아는 북한,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특히 현재 러시아 미사일의 85%가 외국산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중국, 이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의원도 관련 예산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더빈 의원은 5일 본회의 장연설에서 푸틴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안정을 야기하는 전 세계의 다른 세력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민주적 이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크라이나나 심지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푸틴이 승리한다면 그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고 다른 폭군들도 서방의 약점을 감지하면 대담하게 침략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포함을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경 보안을 위한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공화당 측은 백악관 및 상원 민주당 측과 망명신청 이민자 기준을 높이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긴급 추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이민자가 국경을 넘도록 부추김으로써 국경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합의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탐콜 하원 의원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장인 콜리 의원은 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안보태세 관련 주간 칼럼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동안 중국 공산당과 북한도 서태평양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오늘날의 위험한 세계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경을 복원하고 국방부와 우리 군인들이 준비되며 치명적인 전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로서 강력한 태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 등 남서쪽 지역에 농도 짙은 미세먼지가 계속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로 낮 기온은 조금 온화해집니다. 자강도, 양강도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수풍과 구성은 오전까지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상 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용연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5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자강도 구름 많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0도입니다. 강원도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후에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 평강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함흥은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청진은 가끔 눈만 내리겠습니다. 함흥과 청진 김책 지역으로 오후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7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깁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3도. 삼지에는 아침 최저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쪽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현재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노력에 대응해 다극화되고 더욱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연안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왕립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동맹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며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 파트너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된 작전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국가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정 재개를 위한 대화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8일 보도에서 루덴코 차관이 일본과의 평화협정 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러일 관계가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우호, 설린 관계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대해 양국이 협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일본의 외교윤리 굴범과 국가 간 관계 원칙 위반 등으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20개가 넘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점과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직구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 군사활동, 쿠릴 열도에 관한 러시아의 영유권 부인을 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군이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공격으로 적어도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총 64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44발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제 샤이드 드론 총 17개 가운데 11기가 남부 오데사와 무콜라이우 지역, 남동부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지역, 중부 비니츠카 지역에서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크이우의 주거용 건물이 피격당하고 일부 지역에는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무콜라이우 시내 20곳이 넘는 주거와 상업용 건물이 손상되고 오데사의 민간 기관 시설도 피격됐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크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EU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은 7일 공습을 통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KH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7일 오후 9시 30분 이라크 내 KH 사령관을 미군 단독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